스페인 남부 엘브르고라는 마을에서 매년 이맘때면 되게 큰 화형식 행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 전통적인 유다 화형식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올해는 거기 쓰인 인형 얼굴이 약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막 화약까지 터트리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완전 강력하게 반발 성명 내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사실 요즘 전 세계 뉴스를 보면 약간 거대한 분노의 용광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뉴스 보시면서 와, 진짜 세상이 왜 이러나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완전히 상식이 된것 같달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다뤄볼 자료가 던지는 그 핵심 키워드가 좀 되게 도발적이면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바로 용서거든요.
용서. 이 자료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예수의 첫 번째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이랑은 완전 반대 방향인 거죠.
네, 철저한 보복이 정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부터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주차장에서 누가 내차 살짝만 긁고 가도
무조건 블랙박스부터 뒤지잖아요.
그렇죠. 기필코 잡아내서 배상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용서한다. 이건 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이야기 아닌가 싶었어요.
겉보기에는 인간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뭐랄까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심리 메커니즘을 딱 찌릅니다.
아, 그 1만 달런트 빚진 자 비유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타인에게 얼마나 무자비한지 정당화하기는 바쁘면서도 정작 스스로가 이미 얼마나 거대한 빚을 탕감받았는지는
너무 쉽게 지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기가 막히던데.
맞아요. 1만 달란트면 지금 가치로 수십조 원 단위거든요. 거의 국가 1년 예산 수준의 빚이에요.
와, 수십조 원. 그걸 전액 탕감 받고 풀려난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한 10만 원 빌려간 친구를 찾아낸 거잖아요.
네, 찾아내서 멱살을 잡고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죠.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분노할 때의 모순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수십조 원을 탕감받은 거대한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내 친구가 안 갚은 10만 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가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받은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의 작은 잘못에만 엄청 엄격해진다. 진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타인에게 보복하려 할때 숨겨진 그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답이라면 가해자가 속으로 그냥 나 혼자 신한테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가장 끔찍한 모순인데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영화 밀양이죠.
아, 밀양. 저그 장면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아이 잃은 어머니가 진짜 그 엄청난 고통 억누르고 힘겹게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로 찾아갔잖아요.
네. 피해자가 정말 힘든 결심을 하고 범인을 마주한 순간이죠.
근데 범인이 표정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심지어 밝은 얼굴로 자기는 이미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맞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와, 내가 피해자였으면 거기서 진짜 미쳐버렸을 거예요. 나는 아직 생지옥에 있는데 가해자가 먼저 셀프 구원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걸 값싼 용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하거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눈물을 직접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죗값을 대면하면서 용서를 비는 감정적 노동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쏙 빼놓고 보이지 않는 절대자한테만 용서를 구하는 지름길을 택하는 거죠.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죄책감 덜어내려는 이기적인 위로 메커니즘이네요. 이건 피해자한테 명백하게 또 다른 폭력 아닌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도출해내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용서는 결코 가해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보이지 않는 신 이전에 눈앞에 있는 상처받은 당사자랑 먼저 화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사과하는 그 뼈아픈 과정 없이는 어떤 평화도 용서도 다 가짜라는 아주 예리한 통찰이죠.
이제 오늘 논의했던 퍼즐이 싹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진정한 샬롬,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려면 증오랑 복수의 악순환 자체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마음속 분노를 참는 걸 넘어서 나부터 먼저 용서를 구하고 베푸는 그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불타는 인형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를 조롱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평화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용서라는 건 타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을 모두 파괴적인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네, 오늘 깊이 다뤄본 자료를 통해 여러분도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진정한 용서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그 가해자가 앞서 스페인 뉴스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국가 권력이거나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영영 사과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면요?
바로 그겁니다. 사과받을 대상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떻게 마음속 진정한 샬롬을 찾아내야 할까요?